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남북한이 상호 비방 중단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2014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사망자 1만 5천여 명의 큰 피해가 났던 일본 동북부 지방이 지난 3월 11일로 3주기를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변진섭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새들처럼.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더붙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네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나도 따라 날아가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 시간입니다. 서울지국 연결해서 한반도 뉴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지난 9일 치러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소식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됐어요.
네, 김 제1위원장은 군 관련 선거구로 추측되는데요.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에서 선출됐습니다.
네, 북한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 관영 매체들은 전국 각지의 당과 근로단체 등이 대거 나선 조직적인 선전 사업을 연일 소개하고 투표 동료와 함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보도를 쏟아냈었죠.
네.
연후 대의원 선거 때보다 선전 활동이 강화된 것은 이번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뒤 실시되는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인물들이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포함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한국 정부의 어떤 기관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 최고 주권기관이죠. 입법권을 가진 점에서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북한 헌법상으로는 서방 국가의 국회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중대사안을 노동당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추인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끈 인물이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비서인데요. 대의원 네. 명단에 이 김경희란 이름이 있긴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비서는 아닌 것 같다, 뭐 빠진 것 같다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어떤가요?
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13일 김경희 당 비서가 대의원 당선자 명단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 당선자 명단에는 김경희란 이름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에 평안북도 지역인 285 선거구에서 선출된 김경희가 김비서가 아닌 동명 2인일 공산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네. 어떤 근거에서 그런 추측이 나온 겁니까?
네. 지난 2009년 제12기 대의원 선거 때는 김경희라는 이름의 당선자가 2명이었습니다. 당시 김 비서는 평양에 있는 3번 선거구에서 그리고 또 다른 김경희는 평안북도 지역인 265 선거구에서 당선됐었습니다.
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선거구를 고려할 때 이번에 당선된 김경희가 12대 때 평안북도에서 당선된 김경희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김경희 비서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네.
앞으로 가장 중요한 행사는 4.15 김일성 주석 생일 기념 행사인데요. 이제 김주석 생일 기념 행사까지 김 비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중병 말고도 사실상 은퇴에 접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명 관심을 끄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데요. 탈락 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대의원 탈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대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의 명단에 김영남이라는 인물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구가 과학자 선거구로 알려진 55호 은하 선거구여서 김 상임위원장과 동명 2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장이 의장석에 출석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또 북한의 새 권력 집단으로 떠오른 이 노동당 부부장들의 대의원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것에 네.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 11월 30일이었죠. 김정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시절 유적지인 백두산지구 삼지연 혁명 전적지를 찾았습니다. 장성택 숙청을 앞두고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였다는 관측이 무성했고요. 당시 김제1위원장을 수행했던 5명의 노동당 부부장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새로운 실세 그룹이라는 주목을 받았었죠.
네.
이번에 발표된 대의원 명단에는 이들 5명 가운데 조직지도부 부부장 황병서와 박태성 그리고 재정경제부 부부장 마원춘 등 3명이 포함됐습니다.
네, 또 주목해야 될 어떤 새로운 인물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새롭게 대의원에 진출한 부부장들로는 군수 담당 부서인 기계공업부의 홍승무, 그리고 통일전선부 원동영과 강수림, 그리고 국제부 박근광 등으로 대부분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발탁된 인물들입니다. 또 제1부부장들 가운데는 조직지도부 김경옥이 재선됐고 정치국 후보위원인 조현준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자리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최지가 처음 대의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에 대의원에서 탈락하거나 퇴진한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종파 행위 혐의로 처형된 장성택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인데요. 문경덕 당 비서와 노성실 전 조선민주여성동맹위원장 등은 대의원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철의 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과 박재경 전 인민무력부 부부장 그리고 김명국 전 작전국장 등 은퇴한 원로들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넷째 부인으로 알려진 김옥의 아버지 김미호 당 재정경리부 부부장도 대의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관련 소식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치러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소식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북한 매체에 깜짝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으로 실명으로 이제 공식 활동에 나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껏 공식 행보를 보이지 않던 김여정이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투표 현장에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여정이란 인물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동생인 거죠?
그렇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세 번째 부인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딸로서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여동생입니다. 1987년생인데 올해 27살인 김여정은 지난 1990년대 말부터 두 오빠인 김정철과 김 제1위원장과 함께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으로 김여정의 활동이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네. 김여정이 김정은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네, 김여정이 김정은 정권에 실세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공식 등장은 일단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직계라는 점에서 3대 체습체제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제1위원장에게 아니오라고 조언할 수 있는 간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여동생인 김여정이 권력 핵심부의 여론을 오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네. 들어서 남북한이 펼치고 있는 신경전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이 지난 10일 기자설명회에서 짧지만 의미 있는 듯한 발언을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 자리에서요. 한국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건설적인 방향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부대변인은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까?
네, 북한이 전날 밤 발표한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북측 담화의 내용은 서로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기로 한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언론의 비방 중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변인 담화는 이에 따라서 남북한이 모처럼 마련한 합의가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남북한의 이 같은 밀고 당기기 신경전에는 아무래도 비방 중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남북 관계에서 비방과 중상을 그만두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네.
가깝게는 올해 북한의 신년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비방 중상을 그만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신년사에서 한편으로는 비방 중상을 끝내자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4대 내국 행위로 매도하고 또 남조선 호정광 운운하는 등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방 중단을 그만두자는 논의가 올 들어 급물살을 타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던 남북한이 두 차례 고위급 접촉을 거쳐 상호 비방을 중단하기로 합의는 했죠.
네, 남북한은 지난달 14일 7년 만에 고위급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한미 군사훈련 기간 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할 수 없다고 고집했지만 결국 한국 측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대신 북한은 최고 존엄에 대한 상호 비방을 중단하자고 제의했는데요. 한국 측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북한은 유엔의 결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7월 쿠바에서 무기를 싣고 가다가 파나마에서 적발된 북한의 청천강호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특히 청천강호 사건에 대해서 지난 2006년 이후 차단된 북한 관련 최대 규모의 무기와 관련 물자 거래로 규정했습니다.
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이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을 검색할 때 엄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전문가 패널은 특히 청천강호 사건에서 화물의 존재와 성격을 감추기 위해서 북한의 포괄적 그리고 또 계획적인 전략이 상세히 드러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북한은 청천강호에 무기가 적재된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화물칸 가장 밑에 두고 그 위에다가 설탕 포대 등을 쌓아서 위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장된 컨테이너 속에서는 미사일과 무기 부품 그리고 구소련제 미그-21 전투기 두 대가 발견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 관계당국과 해운업계에다가 북한의 은닉수법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북한을 출입한 선박의 화물 내용과 문서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때 엄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네, 이 유엔 제재위 전문가 패널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대북제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밑에 전문가 패널이 있는데요.
네.
제재위원회를 도와서 대북 제재 조치들의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로부터 이행 보고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방문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번 보고서를 보면은요, 북한이 대북 결의사항에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네.
북한은 유엔 결의에 따라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물자와 기술은 금수조치 대상입니다. 이걸 북한과 유엔 회원국들이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하는 건데요. 이와 함께 사치품 금수 조치와 화물 검색, 여행 금지, 그리고 또 자산 동결 같은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보리에 권고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들로부터도 이행 보고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현재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31개 나라만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출한 나라들 중에서도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설명한 나라는 몇 나라밖에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북한이 2012년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시 한국 해군이 북한 로켓의 잔해를 서해에서 수거했었는데요.
네.
외국산 부품이 많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스위스, 한국을 포함해서 모두 6개 나라에서 14 종류의 부품이 조달됐습니다. 어떤 경로로 조달이 됐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국들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히 눈에 띄는 부품이 있습니까?
한국산과 미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포함해서 잔해에서 발견된 부품 대부분이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금수 품목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다만 로켓 모터용 베어링은 부분적으로 금수 품목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체들은 모두 북한에 직접 판매한 적이 없다고 전문가 패널에게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자체 부품 생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국제적인 조달망을 이용해서 미사일 시스템을 조립하는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 패널은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한반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V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의 중심이 된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오직 너뿐인 나를.
오직 너뿐인 나를 기억해.
아직도 기억해줘.
No Italian, no English, but hardly. È una lingua più semplice e più autentica.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행동하는 양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희망이라는 찬사가 늘 따라다니는 인물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의 주인공은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하면 청렴, 겸손, 소탈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12억 신자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라기보다는 마음씨 좋은 옆집 할아버지 같은 인상을 줍니다. 올해 77살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인데요. 지난해 3월에 베네딕토 16세에 이어 제226대 교황에 선출됐습니다. 유럽이 아닌 나라 출신이 교황이 된 것은 1200년 만에 처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직후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가톨릭계를 비롯해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교황 전용 리무진 대신에 서민들이 타는 버스를 타고 또 소외된 곳을 찾아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는 등 권위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황의 이런 행보에 가톨릭계 일각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요. 대다수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진정한 모습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프란치스코 교황 취임 1주년을 맞아 미국 내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교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대변한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일부 언론은 이런 현상을 프란치스코 효과라고 부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주 한국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오는 8월 닷새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제6차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방문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도 집전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남북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교황의 한국 방문은 교황 바오로 2세 이후 25년 만인데요. 한국에서는 가톨릭 교계를 중심으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교황 맞이 채비에 들뜬 모습입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주인공은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이동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중국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양회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죠.
네.
그 해마다 열리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말이 깁니다. 이걸 줄여서 보통 이제 정협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는 전인대라고 하는데요. 이 두 이제 회의를 말합니다. 정협은 중국의 최고 정책 자문 회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인대는 중국의 그 국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으로는 전인대가 중국의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을 보면은 그 헌법과 법률을 개정을 하고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올해 그 중국 정부의 그 사업을 보고를 하고 그 예산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양회가 13일 날 막을 내렸는데요. 리크장 총리가 이날 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주 강한 의조로 그 부패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부패에 대해 한치의 용서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말도 했고요. 부패를 저지른 관리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부패 척결은 그 시진핑 주석의 핵심 국정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그 시진핑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그 맞았는데요.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부패는 척결을 하겠다고 강조를 해왔는데요. 이번 양회에서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말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국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환경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양회에서 어떻게 언급이 됐습니까?
네, 중국은 특히 그 스모그 문제가 아주 심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모그는 그 도시 매연으로 그 대기 속에서 오염 물질이 뿌연 그 안개 모양으로 그 기체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요.
네네.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 폐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요. 그 심지어는 그 수명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리크창 총리가 그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패 문제와 마찬가지로 아주 그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선언을 한 건데요.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바람과 비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네.
자연에 의존을 하지를 말고 구체적인 조치를 그 취해 나가겠다. 이거를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해부터 전국 161개 도시에서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아주 그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네.
그 초미세먼지의 오염 정도를 관측을 하고 있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그 여러 조치들도 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전인대에서도 그 스모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는데요.
네네.
하나의 예를 들면은 그 대기를 오염시키는 차량 그 무려 그 600만 대를 아예 그 폐차시키는 방안도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네,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또 테러 문제도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양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쿤밍 철도역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테러 문제에 관심이 쏠린 건가요?
맞습니다. 그 지난 1일이죠. 교환들이 그 행인들에게 칼을 무차별로 그 휘둘렀는데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지고 1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전인대 개막에 앞서서 참석자들이 그 이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그 묵념을 했습니다. 전인대에서도 당연히 테러에 대한 그 논의가 활발하게 그 벌어졌는데요. 500개가 넘는 그 제안들이 나왔고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중국은 시진핑 주석 체제 이후에 강력한 경제 개방, 개혁 이런 것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양회에서도 이 경제 문제도 많이 언급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리크창 총리는 일단 그 개혁 개방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도 개혁이라는 단어를 무려 그 70번 넘게 언급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네.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경제의 안정과 성장,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마리 토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다 이제 그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로 7.5%를 잡았습니다. 국내 총 생산을 7.5% 늘리겠다는 겁니다. 리크창 총리는 올해 중국 경제를 그 낙관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강조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일자리를 늘리고 수입도 늘게 해서 서민들이 그 경제의 성장을 그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망처럼 뭐 이렇게 될지는
그렇죠.
미지수입니다.
말은 쉽지만 그렇죠.
예. 그 부정적인 그 조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 그 수출이 많이 줄었고 경제 활동도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 그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리커창 총리는 외국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회견 분위기 또 회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긍정적인 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리커창 총리가 이날 회견에서 아주 그 화려한 논변을 구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또 회견 내내 아주 그 자신감 넘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날 회견은 생방송으로 중국 전역에 전달이 됐는데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외국 기자들이 아주 적지 않은 불만을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왜냐하면은 그 기자들의 질문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당국이 사전 심의를 한 겁니다. 말을 하자면은 아, 그래서 이제 그 리크장 총리가 실제로는 그 민감한 질문을 그 답변을 피할 수가 있었고요.
네네.
또 질문할 기자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번 처음은 아니고 오랜 그 관행인데요.
네네.
이 때문에 그 외국 기자들은 정해진 질문을 아예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식으로 불만을 네.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자들의 속성상 그렇게 관행이 있어도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앞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설명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도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을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한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지난 13일 막을 내린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일본 동북부 지방의 쓰나미가 지난 3월 11일로 발생한 지 꼭 3년이 됐습니다. 먼저 피해 규모 그리고 이 쓰나미가 어떤 자연재해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쓰나미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바다 밑에서 발생하는 그 지진을 말합니다. 그
네.
이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서 큰 파도가 생기는데요. 그 이 파도가 이제 해안을 덮쳐가지고 아주 그 큰 피해를 내는 이제 네.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3년 전에 이 발생한 쓰나미가 그 바다 밑에서 발생한 지진인데 어느 정도 강도를?
예, 그 강도로는 강도 9였죠.
네.
강도 9면 이게 이제 아마 관측 역사상 아마 그 일본의 관측 역사상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피해도 상당히 컸습니다. 정확히 2011년 3월 11일이었는데요.
네.
일본 동북부 그 미야기현의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산만한 파도가 집을 순식간에 삼키고 자동차가 그 장난감처럼 파도에 이리저리 그 날아다니고
네.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그 장면들이 실제로 연출이 된 겁니다. 피해 규모를 보면은 그 확인된 사망자만 15,884명
네.
이렇게 이제 공식 집계가 된 거고요. 그 이외에도 그 2,636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뭐 사망자가 실종자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거의 18,000명이 넘는 숫자가 나오는데 정말 많은 사람의 인명을 앗아간 큰 자연재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국 각지에서 쓰나미가 발생한 시각인 오후 2시 46분에 일제히 묵념을 했고요. 도쿄 국립극장에서는 그 일왕 부부와 아베 총리 그리고 유족 대표 등 그 12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추도식을 가졌습니다.
네,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네, 일본 정부의 그 대책을 보면 오는 2016년 3월까지 정부 차원의 복구를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은 일단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10억 달러라는 아주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을 한 상태인데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27만 명이 여전히 집을 잃고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쓰나미가 그 발생하면서 방사능 피해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높은데요. 쓰나미가 발생할 때 그 원자로가 폭발을 하면서
네.
방사능이 노출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그 일본 그 시민단체들은 원자력 그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가 그 이번에 그 사고 원자로를 다시 그 가동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 1만 5천여 명의 큰 피해가 났던 일본 동북부 지방이 지난 3월 11일로 3주기를 맞았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자세히 들여다봤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장기화될 조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그 배경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우크라이나는 그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친 유럽 세력의 동부와 그다음에 이제 친 러시아 세력의 서부로 이제 갈리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인 크림 자치 공화국은 그 친 러시아 성향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와 아주 그 오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태가 오게 된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빅토르 야누코비치 그 대통령이 유럽 연합과 무역 협정을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합니다.
네네.
이때가 지난해 11월인데요. 이제 그 다음 달에 친유럽 시위대가 아주 반정부 시위를 아주 격하게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 두 달 후에 시위가 더 번져서 시위대와 그 정부 군 간의 충돌로 최소 80여 명이 사망하는 이런 이제 아주 그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요. 자, 이 때문에 그 친유럽 성향의 야권이 의회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해임을 해버리고 또 조기 대선을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이제 러시아가 나섰는데요. 러시아가 그 군을 보내서 크림자치공화국의 주요 시설을 점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 네. 근데 이 친러 성향의 크림자치공화국 러시아 귀속 여부를 정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크림자치공화국 의회가 그 러시아의 그 귀속을 결정하기로 이미 의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그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만 남았는데요. 16일에 주민투표가 이제 그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와 미국 등 서방 세력은 이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그 러시아는 주민투표를 그 지지를 하고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서방 사회 대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네, 현재까지는 그 외교력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외교력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정상들과 유럽연합 대표가 러시아 군대 그 철수를 촉구하고 그리고 크림자치공화국의 그 러시아 귀속을 반대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만나서 지원을 약속을 했고요. 전략 비축류를 방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조치인데요. 24년 만의 조치라고 합니다.
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 전략 비축류를 방출을 하면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상당한 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아주 고강도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은 냉전 이후에 처음으로 러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도 단행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등 이 서방 사회 대응이 이런데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종의 그 맞불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야전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는데요. 물론 시간이 가면은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군사 훈련을 계속 한다면 긴장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긴장은 당분간은 그 높아질 것 같고요.
네네.
사태 해결의 관건은 러시아가 크림 공화국에서 그 결국은 군대를 빼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장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와 같다면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어떤 약속도 없는 그런 날에 너만 혼자 집에 있을 때 넌 옛 생각이 나는지 그럴 땐 어떠하는지 자꾸만 후회되는지 나의 잘못했던 일과 너의 따뜻한 마음만 더 생각나 너의 방 안을 정리하다가 사진이 혹시 나오면 넌 그냥 찍고 마는지 한참을 바라보는지
싶은지